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막성서를 연구하는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온 백성들이 이제 그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여호와를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 검토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대속죄일의 경험에 관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이 있었고 또 지나가다 오순절도 있었고 나팔절도 있었고 다 절기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절기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되면은 온 지경에 나팔을 불어서 은나팔을 특별히 불어서 이제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온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이 불리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이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러한 그 각 지파들이 그렇게 분주히 움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열흘 후에 드디어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엄숙하고 또 그들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꼭 공부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단에서도 많이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문제를 많이 공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 전체는 이 대속죄일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레위기 16장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제가 말로서 이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특별히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성소를 출입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고르고 또 염소를 고르고 또 그들의 그 경제력에 따라서 그대한 그 제사를 드릴 예물들을 골라서 그들이 성소에 늘 출입을 했죠. 성소뜰에 가서 그들이 양을 직접 잡고 또 그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번제단에 태우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는 일들을 피를 뿌리는 제사장들의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도말돼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해질 것이다 하고 특별히 못을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구속받고 용서받고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왔지만은 특별히 그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정결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을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는 이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러한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 술에 취해 가지고 잘못된 불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성소 안에 사용되는 그 향단의 불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붙이신 그 불을 사용해서 향단에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들이 술에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불이나 가지고 그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16장 이 2절로 5절에는 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데 이 특별히 이 무시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아서 그 사망을 면하라 하는 단어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만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특별히 그러한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그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날에도 교회 부흥이나 개혁과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상태는 지도자들의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또 교회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시나 또 교회 지도자들은 더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거룩하게 살피고 또 더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땅에 태어난 많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중에 보좌 앞에 가서 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조사를 받고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있는 2300주야의 그한 예언의 끝에 보면은 1844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1844년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다음에 믿는다고 공언했던 그러한 특별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844년 이후로는 더 이제 믿는다고 공언하거나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더 검토를 더 정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예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예식에도 거기에 보면 그 주인이 뭘 검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를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고 조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물고기의 그 비유에 보면은 물고기를 다 잡았지만은 그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선별하는 작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까지 같이 갈 것이지만은 끝에 가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알곡은 골라서 창고에 곳간에 들일 것이고 가라지는 바깥에 나가 버려서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소 뜰의 경험을 늘 하고 사세요. 성소의 뜰에 와서 그냥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한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늘 인생 속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성소의 경험들을 해가세요. 그래서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남들에게 봉사하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등대의 역할을 하면서 더 나은 성화되는 그러한 생활들을 해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여호와의 지성소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 앞에 그렇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나는 늘 성소의 뜰만 밟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성소의 경험을 하지만은 자주 넘어지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상태를 거룩하게 유지하다가 여호와의 면전 앞에 설 사람인가를 우리도 면밀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지만은 하늘에서도 정말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대속죄일의 그 전반적인 의미와 우리가 성소를 이때까지 공부한 그 전반적인 의미를 그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 대제사장이 먼저 그의 의복을 갈아입는 모습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의 그 평소에 입었던 의복을 벗고 그가 몸을 정결하게 다 씻고 난 다음에 세마포 아주 이 특별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그렇게 입고 또 흰 관을 그렇게 써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하고 난 그러한 제사장은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이 그날 바쳐야 될 제물을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숫송아지를 한 마리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양을 한 마리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동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제사장은 자기와 자기의 권속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옆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먼저는 이 숫송아지를 잡았지만은 이 피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향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의복을 입고 난 다음에 향로를 준비하는데 그 향로는 특별히 번제단에서 담은 거룩한 불을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분향단을 공부할 때 이 향단 속에 하는 그러한 이 향을 어떤 향들을 이렇게 이 풍자향과 나감향과 이렇게 이 준비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향을 이 한 줌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웠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먼저 향로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 앞에다가 그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가 다 향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가려지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먼저는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거룩한 불을 담아서 그 향을 그 안에 넣어서 그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그 이 연기가 쫙 퍼질 수 있도록 그 향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제 이 숫송아지를 잡은 그 피를 그렇게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그 숫송아지에 잡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이 시원자 위에 속죄소 시원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또 죄를 사하는 속죄소 그 위에다가 동편에 일곱 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속죄소 앞에다가 앞에 땅에 또 다시 일곱 번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 본인과 그 근속들을 위해서 또 그의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는 일들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다른 예식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자기와 근속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특별히 두 염소, 순염소 두 마리를 준비했는데 이 두 염소의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두 염소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백성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아까 숫 송아지를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곱 번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또 일곱 번 이 앞에다가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까 숫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같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거기에 이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소뜰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이 피를 발라요.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일곱 번 그 앞에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과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이 성소뜰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양을 잡았을 때는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백성들의 죄를 그 양 위에 다 전가시켜서 그들이 그렇게 이 양을 잡고 또 그 피를 갖다가 이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 순염소 한 마리, 제비 뽑은 주님을 위한 특별히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준비한 이 순염소에게는 머리에 안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그 염소가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개한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고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염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그 위에 전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뿔에 바른 그러한 이 단과 지성소와 또 회막을 위해서 속죄를 다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온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그 아사셀을 위한 그 제비 뽑힌 그 염소 위에 머리에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그 위에 덮어 씌워서 그 다음에는 특별히 정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성소와 성막의 모든 의미를 다시 할 때 제가 이 정한 자에 관한 그러한 이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미리 정한 자, 영어로는 핀맨이라 그러는데 이 미리 정한 이 정한 자에게 맡겨서 이 정한 자가 이 광야로 이 아주 무인지경으로 이 염소를 끌고 가서 다시는 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 무인지경에다가 풀어놓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에서 그렇게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완전히 죄가 이제 도말되는 문제가 이 한 제비 뽑힌 이 순염소에게 그러한 이 죄가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내 속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왜 이 죄에 자꾸 넘어지나 하는 이 죄가 결국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렇게 다 모두 전가되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죄는 다시는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대제사장은 다시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 지성소 대속죄일 봉사를 위해서 입었던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다시 이제 다 벗고 그가 원래 이제 입었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의 원래 그러한 이 의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와 또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그렇게 다시 드리는,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마지막 숫 양을 그날도,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날 대속죄일 그날까지도 드려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의 모든 일을 마치고 다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도 은혜의 시간으로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속죄제 희생의 그 기름 덩어리, 아까 그 양에서 떼냈던 그 기름 덩어리를 다 그 위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또 이 광야로 그 다음에 이 그 숫 송아지와 숫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산물들, 고기와 가죽과 또 그 외 그 또 다른 짐승의 똥도 다 가지고 짐 밖으로 나가가지고 짐 밖에서 다 태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짐 밖에 다 태운 그 사람은 진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그가 몸을 다시 다 씻고 그 옷을 다 빨고 그렇게 진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몰고 광야로 나갔던 그 사람도 돌아올 때는 그의 몸을 다 씻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러한 일들이 이 대속죄일의 이 행사 가운데 그렇게 진행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대속죄일의 행사들이 의식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날에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날에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그날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에서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을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 여러분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말 비우고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왜 번제를 드릴 때 그 갈빗대 사이에 있는 기름까지 다 떼서 그렇게 다 드리라고 했는가? 그걸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아직 버리거나 또 내가 아직 이것 정도는 아직 안 버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남아있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습관적으로 또 내가 좋아서 아직 이것 정도는 아직 버리지 않고 싶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또 심령을 괴롭게 해야 돼.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과 또 그러한 영감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그들이 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이 대속죄일의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날 그 시간까지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진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어요. 제가 이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도 이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죄들을 끝까지 고소하고 품으실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죄들까지 다 고백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844년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언제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고 지금은 남을 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문제 속에는 금식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에는 금식도 포함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금식 그러면 음식을 조절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하고 존절히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그 먹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의 만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건강과 절제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실패할 것이다. 아, 이게 참 엄숙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예복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혼인 예식에 보면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나 없나의 그 조건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예복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품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 백성으로 14만 4천으로 또 하나님의 입 맞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품성이 정결해지고 회개하고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건강법칙이나 절제법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인 그 마지막 성품을 변화시키는 문제에서 필히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거룩하게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또 교우 관계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활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또 나의 그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내가 어떻게 먹고 자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면밀히 이제는 살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성품이 변하는 단계에 우리가 그때 유용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죄를 짓는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대속죄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날은 이제 죄를 짓는 일을 근본적으로 그치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죄들에 묻혀서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대속죄일의 경험을 통과할 백성들은 죄를 짓는 일을 그치는 백성들이 마지막 대속죄일의 경험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죠. 육체일은 현전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 하나님의 종이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들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더 존절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모든 일을 죄짓는 일을 거치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로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제 징조가 다 지나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이 재림의 속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들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성소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설 자들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한 자들을 조사하고 검증한 일들이 특별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하늘의 조사와 하늘의 검토에 적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공부를 하면서 더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 자신을 더 면밀히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대속죄일의 그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